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와 생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약 5, 6년 전 멕시코 여름선교회에 참여를 했을 때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최 측 스태프로 수고하는 한 자매가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20대 중반 정도였던 걸로 보였는데 그 자매는 미국인으로서 멕시코에서 지체장애자 아이들을 돕고 그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였고요. 그 지체장애자 어린이들의 그 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교회의 그런 멕시코 여름선교에 참여를 해서 가난한 마을의 지체장애자 아이들의 쉼터에서 일을 도우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또 확신을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그 확신을 따라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가 그의 생계수단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미국의 지인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밝힙니다. 이 간증을 하던 중에 그 자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멕시코의 지체장애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비전을 얻은 뒤에 하루속히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일을 시작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많은 친구들은 대학 졸업을 한 다음에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어떤 연봉을 받고 어떤 삶을 일구어 갈지 그런 낭비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그들이 그런 낭비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을 때 저는 제가 가진 그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좀 불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매가 자신의 논리가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열심히 간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시절 다른 친구들은 소위 낭비적인 미래를 꿈꾸고 있었을 때 나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의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는 그가 낭비적인 미래를 꿈꾼다고 은근히 비난을 했던 그런 친구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생계수단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사역지에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풀타임으로 일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재정 후원을 받아야 하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그와 같은 사역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모두 생계수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역지에서 풀타임으로 다 뛰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의 생계수단을 커버해 주겠습니까? 그의 사역이 귀하고 그의 비전이 아름답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비전이 아름다운 만큼 그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를 돕는 모든 손길들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의 요지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꿈을 따라간다 해도 선교 후원자가 되면 그 인생은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풀타임 복음사역과 목회 그리고 선교만이 거룩하고 보다 나은 업종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6월달을 맞아 우리는 4주간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첫 시간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과 목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틀 속에서 오늘은 우리의 생업에 대해서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또 우리 가족이 몸담고 있는 그 생업에 대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업과 주님을 섬김을 따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업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과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역사를 보면 13장과 14장에 그 제1차 전도 여행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날 터키 지역에서 약 2년간 바울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5장 하반부에서 18장 하반부까지 증거되고 있는데 그때 바울을 통해 복음 전파가 유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 땅으로 바울의 복음 전파가 확장이 되고 바울은 두루 다니면서 3년간 수고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18장 하반부에서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로버트 카라 박사는 바울의 첫 두 차례 전도 여행과 세 번째 여행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그 차이점이 있다면 첫 두 차례에는 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던 반면에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을 위해 더욱 헌신을 했다고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의 특이한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3차 전도 여행이 독특했던 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착을 해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낸 뒤에 유럽 쪽으로 올라가서 두루 다니고 이제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구나 라고 믿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 에베소에서 멀지 않았던 지중해 해안 도시인 밀레도에 잠깐 머무르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에 부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설교와 또 연설이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중 오늘 본문이 유일하게 불신자들에게 전한 전도의 형태의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오늘 이 20장의 이 말씀,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을 향한 말씀이 신자들에게 하신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를 통해 전파된 권면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의 대상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근 3년간 한 곳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 마지막으로 권면하지 않으셨습니까? 근 3년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나누었는데 그 모습처럼 바울은 이제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그들과 3년간 생활을 하면서 사도와 복음 사역자로 어떻게 일을 했는지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주제인 성도와 생업 이 주제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생업을 어떻게 받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업은 그것이 사람에 의해 소위 성직으로 구분이 되는 일이든지 아니면 일반 업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생업이고 그것은 더없이 귀한 생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일이 열 달란트이던 한 달란트이던 말씀입니다.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아니고 내가 몸을 담을 수 있는 모든 업종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업은 어떤 일들입니까? 무엇을 하는 일들입니까?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생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서 일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일, 일거리 이렇게 번역이 되는 헬라어 단어는 ergon입니다. ergon. 여기서 energy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업무와 업종을 가리키기도 하는 용어이지만 그 바탕에는 노동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라는 그 단어가 ergon에서 나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이룬다라는 그 기초 행동이 바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무엇이 일이다라고 한다면 부담과 짐을 암시할 때가 많죠. 그건 참 일이야. 일 났네 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일이라는 표현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고요. 그저 노동과 수고를 쏟는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 앞선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으로 함께 가셔서 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을 사도행전 13장 2절 한 구절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2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성령님의 지도하에 바울의 그 긴 전도 여행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성경은 사도의 사역을 가리켜서 단순한 표현, ergon, 일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생업도 일로 표기가 되고요. 사역도 일로 표기가 됩니다. 다 일이에요. 성경에는 구약의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처럼 또 신약의 사도들, 장로와 집사들처럼 교회와 복음 전파의 직접적인 직책들이 있음과 동시에 왕이나 관원, 또 농부나 사업인, 의료직과 건설업, 학생과 군인, 또 전문 주부업처럼 다양하고 일반적인 직업들이 나란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업종들 가운데 직업의 귀천을 나누는 말씀을 저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입니다. 수고와 노동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업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업종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가 그 업종을 버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과 20장을 보시면 무당과 점치는 자들의 업종 자체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십니다. 절대로 그것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오히려 접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그 사회제도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법을 통해 돈을 벌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시대판 무당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그들이 사용했던 마법책들을 가지고 와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독교인의 부름과 그동안 내가 종사했던 이 업종은 서로 나란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업종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끊어야 하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때로 업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 나의 이전 업종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앞세워 여러 사람들이 어부의 생업을 버리고 주님의 열두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리의 업종을 버렸습니다. 세금 거두는 세리의 업종을 마태가 버립니다. 그런데 심지어 세금을 걷는 세리 업종이라도 그 자체를 성경에서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만큼 유명했던 세리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집안에 구원을 선포하신 후에 세리 업종을 버려야 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착취를 금하겠노라 하는, 그리고 피해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노라 하는 그의 다짐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업종 자체를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회가 바르게 운영이 되기 위해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업종들이 필요하고요. 그 모든 업종들이 성경에서는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빛을 발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내가 그 일을 위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 나의 노동과 수고를 쏟을 때 그 일이 빛을 발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직으로 구분하던 일인지 일반직으로 구분하던 일인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신 일을 위해 내가 수고와 정성을 쏟고 노동을 쏟길 금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행했던 세 차례 전도 여행과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의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구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일은 섬김이고 사역입니다. 바울이 종사했던 일이 곧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그 성도들이 사도에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것이 그랬다고 정말 그랬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 바울이 성실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성실하다고 떠들어대고 나서 이제 헤어지려고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 사기꾼 이렇게 보겠죠. 정작 같이 있었을 때 성실하지 않았는데 말로 포장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정말 성실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가 이 24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3년간 밤낮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 특히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전하기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 얼마나 귀합니까? 전무후무한 직분이지요. 사도라는 직분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직분을 구분하시고 그 직분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은 더없이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이 되기 위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도의 업무에 자신을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사도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지만 업무를 위해서 주야로 노동과 수고를 쏟지 않았다면 그런 고생을 피하려고 꿰쓰기를 일삼았다면 그들을 통해 사도의 직분, 그 귀한 직분이 아름다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종사하는 그런 업종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회가 바르게 운영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업종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성도님이 종사하시는 그 업종은 주님의 눈에 귀한 업종이고요. 또 아름다워져야 하는 업종입니다. 이 점을 확인한 성도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회가 바르게 운영되기 위해 유익한 업종이다. 있어야만 하는 업종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신 성도님께서 이제 하셔야 하는 것은 그 업종이 그러니까 나의 직책이 새겨진 내 이름표가 요구하는 노동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로서 사도라는 직책을 놓고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하는 동기가 분명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 그랬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 결정적으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사하는 업종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내가 10년을 종사했거나 열흘 종사하거나 상관없이 그 일이 요구하는 노동과 수고에 성실하도록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실과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도모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요. 이것은 나는 생명을 해치는 일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 곧 생명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명을 도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과 정신의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기본적인 뜻으로 시작을 해서 생산적인 일을 가리킵니다. 생명을 도모한다는 것은 그 일이 생산적인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산적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은 소비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생산적이기 위해 소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업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나의 열정을 쏟고 나의 땀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처럼 소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산을 위해 어떤 소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산업을 봐도 생산을 위해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적이라는 표현은 무조건 소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어서 결실한다. 결국 이득이 된다. 이득이 되는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타국에 갑니다. 그 재산을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썼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그가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아무런 어떤 제한 없이 자기가 있는 그 엄청난 양의 재산을 마음껏 쓴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했겠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생산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특히 지금 이 순간 자기 자신의 육신과 마음과 영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순간의 만족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머지않아 체험했던 것처럼 생산적이지 않고 생명을 도모하지 않는 수고는 머지않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예로 체험을 했죠. 저를 비롯해서 그런 적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생산적이지 않고 생명을 도모하지 않는 일에 내가 전념을 한 결과 머지않아 그것의 대가를 치르고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성도님께서 종사하시는 그 생업에서 매달 가계부를 정리했을 때 수익이 있어야 되죠. 수익이 없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생계를 위해 필요한 지출을 그 지출을 초과하는 수입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수익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도모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수고는 반드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사회를 해치는 행동이 되고요. 그것에 의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을 우리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수익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합니다. 은행 계좌에 밸런스가 남고 가계부를 다 정리한 후에 밸런스가 남고 저축을 하고 미래를 예비하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물불 가리지 않고 수익만을 위해 더 큰 밸런스를 위해 전념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내 자신과 타인들을 해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한참 즐거울 때는 몰라요. 근데 머지않아 오지요. 내가 초래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올 것입니다. 아울러 나의 생업을 통해 생명을 도모한다는 것은 나의 직책을 통해 바르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는 그런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다시 읽었던 27절에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그냥 삼켜지는 그런 한 단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캐치하셨나요? 2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영어로는 whole이라는 단어 또는 all이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눈에 더 들어오는데 한글은 그냥 한자 다 그래도 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사도로서 자기가 이제 성경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의 직책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 전부를 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일부만을 전하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신 지상명령을 기억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이 모든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 모든 내용을 가르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와 교역자와 복음 전파자의 직책이지요. 우리가 복음 사역이 아닌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나의 수고가 생명을 도모하는 보람된 수고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체 내용을 봐야 돼요. 수익만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또 고객들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우리 사업체에 들어왔을 때 그 첫 인상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 한 부분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집중해서 그 전체의 윤곽을 보면서 성도들을 3년간 인도했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배울 것도 참 많지만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업종에 대해 배울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타인을 대하는 기본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수익을 얻어야 할 우리의 생업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시라도 버릴 수 없는 사회생활의 좌우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하시고 좋은 업종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거둡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타인들을 대하는 이웃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기본 자세를 바울사도가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회사 생활이든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일구어가는 그런 업종이든 상관없이 내가 받는 것보다 나의 것을 주는 것이 더 보람되고 더 복이 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할 이유와 동기가 분명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우리의 생업이 생명을 도모하는 일이 되도록 수고해야 할 이유와 동기 또한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도모하는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들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을 만큼 헌신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도모하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 좌우명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모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생업을 주십니다. 생명을 도모하는 것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델을 삼아 너희들도 그대로 헌신하라. 이 업종에 헌신하고 사역에 헌신하라 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회를 침투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좋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사도들이 겪고요. 사도들이 겪은 일들을 그 후에 우리들이 겪습니다. 주님 택하신 열두 제자들 중에도 주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었죠. 바울사도는 지금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안에서도 거짓 교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거짓 교사, 거짓 지도자들, 주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었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금전적인 이득이 될 수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또는 어떤 명예와 이름 날리기 이런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생명을 쏟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바르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돋보이지요. 복음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을 전하는 나를 따르도록 나의 제자들이 늘어나도록 했던 것이 거짓 교사들의 수법이고 이전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이 이런 거짓 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일부분만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전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했죠. 33절부터 3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이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만약 바울에게서 무엇을 탈취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린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힘들죠.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생명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사업들이,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개인 이익을 위한 그런 회사들이 될까? 누가 이런 일들을 일으켰을까? 초반부터,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행하지는 않았을 텐데 사실상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기뻐요. 회사의 일원이 된 게 굉장히 기쁘지만 어느 정도 회사의 생리를 알아가는 가운데 슬럼프에 빠집니다. 많이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슬럼프에 빠지는가 하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이 회사,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업처 안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들과 풍토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요. 또 나보다 먼저 입사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주주들이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있다는 모습에 우리는 정말 우라가 터지고 내가 몸담은 회사가 이런 회사였던가 하고 우리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비판적이 되고요. 비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것을 비판하던 나 또한 머지않아 나의 순수한 이념을 저버리고 그 회사에 그런 일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무섭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어떠한 공동체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으로, 루키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 회사가 생명을 도모하지 않는 회사라면 그럼 다르죠. 우리는 그 회사를 접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업종은, 웬만한 회사는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던 여러 가지 프로덕트를 내면서 이 사회를 돕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몸을 담았을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에 우리는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닌지.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청년들 중에 처음으로 이제 기업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몸담은 회사를 많이 비판하는 모습들. 어떤 나의 상사의 잘못을 우리가 지적하는 거, 이건 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 자체를 비판하고 회사가 썩었다고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게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몸을 담고 지금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해 내가 뒤로 돌아서 비난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모습이죠. 회사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께 구하고 그 회사에서 인내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참으로 필요해요. 요즘도 한국에서 특히 젊은 사람들의 그 어떤 업종 바꾸기, 회사 그만두고 또 재취직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요. 그 참 한면으로는 취직이 어렵지만 또 취직이 잘 되는 사람들 안에서는 또 이런 풍토도 있습니다. 미국은 더하고요. 우리가 사회를 배워가면서 몸담은 회사에 오래 남아있고 그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 회사를 사랑하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나의 생업의 터전이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바라서가 아니라 바르고 정확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고 그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커지고 기도가 확실해지고 그 회사의 일원으로서 비전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그를 보내셨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말씀으로 가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14장 27절과 28절에서 마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말씀으로 제가 27절, 그러니까 14장 2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때 2년 동안 수고했습니다. 객지에서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지인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증거합니다. 나를 이 일을 위해 보내신 그 주님,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요. 다만 나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God's work through me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겉으로 일한 것이 드러났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생업이고 이 일을 내가 위해 수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뿐 아니라 또 교회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일을 내가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은 복음 사역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향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뻐하는 믿음, 성실하고 생명을 도모하는 삶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 이 사회에서 실천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넘어 우리의 생업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는 주제 아래 오늘은 저에게 맡겨주신 생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에게 생업은 사도의 직분이었고 또 저희들 여러 성도님들의 생업은 일반 업종인데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들었는지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이 생업을 허락하셨는지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또 우리가 생명을 도모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생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생명을 도모하는 가운데 오히려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을 담대하게 고쳐나가면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거룩하고 의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의 고객들과 또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하고 있는 이웃들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구하고자 하시는 마음을 저희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의 인생의 좌우명,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는, 더 좋은 것이라는 이것을 저희들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삶의 방식을 통해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왜 그렇게 사는지 묻고, 저희는 그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